지금까지 15번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는 이런 커다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칼빈주의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칼빈이 가르쳐 놓은 이와 같은 그 해석 체계 아니면 주석에 이제 맞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부분을 영해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영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맥 밖에서, 그 문맥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 문맥 밖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읽으면 성경이 칼빈이 가르치는 것 같고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칼빈의 가르침하고 이 두 개, 성경하고 두 개를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해석 체계 시스템에 빠지면 많은 경우에 계속해서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와 같은 오류에 이제 빠질 가능성이 이제 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런 좋은 성경이 있다고 해도 성경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 성경 읽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준다 그러고 신학을 가르쳐준다 그러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대다수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신천지에 다닌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할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안식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교회 다니시는 이런 성도인들보다 성경 공부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빡세게 엄청나게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다 뭐라 그래?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그 성경 공부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또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이제 많이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읽지 않다 보니까 믿음에다가 이제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하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이렇게 이제 교회 전체에서 가르치고 해도 여기에 이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성경 해석의 황금률 이렇게 잡았어요. 골든 룰이 있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냐. 큰 글자로 이렇게 적었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인데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오류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성경이 있어도 이 해석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해석이란 뭐냐 하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게 해석이에요. 이렇게 읽으면서 쭉 나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한 가지 해석만이 맞는 해석이에요.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한 가지 해석만이 맞는 해석이에요. 그럼 그 해석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은 자, 만 가지 해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또 동일한 목사님이 1년 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한 게 똑같은 구절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이 두 가지 뜻이 되고 3년 있다 또 다른 뜻이 되고 다른 목사님 하면 또 다른 뜻이 되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해석하면 또 다른 뜻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주셨어요. 이 편지는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되고 만 명에 의해서 해석이 될 때 만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뭔가가 잘못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교단마다, 목사마다, 아니면 성도들마다 자기들의 해석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만 가지 해석이 이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안에는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또 이단 종파가 있어요. 또 사이비 이와 같은 그 무리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게 생기냐? 성경이 달라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존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미국에는 몰몬교가 있어요. 안식교가 있어요. 다 뭘 쓰냐? 킹제임 성경을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도 해석이 다르니까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되고 성경의 이제 번역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교파와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와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성경 신자라고 하면 성경 해석도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해석하는 해석 방법 체계도 올바라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큰 글자 성경 맨 앞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성경 해석의 황금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이렇게 읽었더니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뭐 개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있는 그대로 그게 받아들이는 그게 평범한 의미잖아요. 상식 수준의 의미잖아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아, 이 소가 다른 뜻이 아닐까? 여기 아버지는 다른 뜻이 아닐까?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 체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평범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기록을 해주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경 해석의 이제 황금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뭐 카톡을 받든지 뭐 편지를 받든지 이렇게 이메일을 받든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편지를 읽는가? 어떻게 읽어요? 거기 쓰여 있는 그대로 읽잖아요. 거기 쓰여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아버지가 편지를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알아들을 수 있게 주지 않으셨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너무나 평범하게, 그렇죠? 성경에는 간혹 비유적인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 간혹 비유적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이제 가서 파워포인트 가서 보면은 커넥티컷 주에 있는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 거기에 조지 젤러라고 하는 분이 리폼드 테올로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한 칸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여러 개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개혁주의 신학이 왜 잘못이 됐냐? 성경을 영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를 테스팅하는 일곱 가지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있는가 읽고 있지 않는가를 테스팅 해볼 수 있는 일곱 가지 사례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거를 제가 거의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신학교 중에 하버드 대학이다. 거기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댈러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댈러스 이제 신학교인데 그 댈러스 신학교에서 유명한 이런 교수들이 많이 배출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분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찰스 라일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이런 자기 이름을 가진 그런 주석 성경을 많이 냅니다. 저는 이런 걸 뭐 좋아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유명해지면 저분 이제 라일이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지금 이제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만 200만 부 이상이 팔린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저기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면, 그럼 신약지대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사람들은 교회다. 그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열두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와요. 르우벤 지파가 나와요. 이사갈 지파가 나와요. 그럼 누굴 이야기해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 다음에 예,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그 열두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각 지파에서 12,000 명씩 나와서 열두 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천지처럼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뭐 지역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을 영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단은 거의 다 영해해요. 여러분 가서 여호와의 증인도 가서 보고 14만 4천 우리라 그러죠.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 이 땅에 있던 전도관 거기 14만 4천 우리라고 얘기해요. 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말할 것도 없고 다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14만 4천은 환난기에 구원받아 온 세상 모든 곳으로 다니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그 14만 4천 유대인들 이야기하지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열두 지파라고 하나님께서 지파라고 이야기한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이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이제 말을 사용하잖아. 한국말도 있고 중국말도 있고 말. 하나님은 말을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말을 창시하신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이 있어야 이거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고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계시 성경 말씀을 알려줘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말을 창시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도록 인간의 언어를 창시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영어든 한국말이든 책상이면 책상이고 의자면 의자고 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주 너무나 평범하게 이 단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성경은 아주 신비한 어떤 것들, 즉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성경을 뭐 그렇다 그래서 5살, 6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한번 읽고 다 이해할 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데 몇 군데 이런 데를 빼고는 누구라도 그냥 성경을 읽고 펴서 읽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까닭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다. 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많이 막혔구나. 그냥 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이 돼 있지. 아, 이게 막힌 게 또 무슨 뜻인가, 뭐 영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다.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 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할 때 그때 그 의미는 뭐냐?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지옥이 나오면 인간의 모든 거 도입할 필요 없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진짜 지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이런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지 젤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너무나 귀한 이런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곱 가지 테스트를 해보자.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6일 동안 만드시고 2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7일이 있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었다고 하는 그 일주일의 그 7일, 거기 나오는 그 하루에서 6일 7일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하루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루 살고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맞죠? 24시간, 그렇죠? 그 24시간의 하루냔 말이에요. 네. 이 테스트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8절에서 10절에 안식일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엿새 동안에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엿새가 지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누가 기록을 한 거냐 하면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쯤 전에, 창조는 지금부터 6000년쯤 전에, 그러니까 창조가 된 이후 250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라고 해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살던 시대에 24시간이나 저와 여러분 지금 사는 시대에 24시간이나 하루는 똑같은 24시간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모세가 엿새 6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얘기하고 데이가 나오잖아요. 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 시대의 그 6일이나 창세기 1장에 나온 6일이나 아니면 모세 시대의 그 일곱째 날 안식일 그 하루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 하루나 똑같은 24시간의 하루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24시간의 하루를 6번, 6일 사용하셔서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읽습니다. 제 이제 손녀가 이제 6살 이렇게 돼가고 이제 교회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읽잖아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뭘 만드셨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어휴 거기 하루가 10억 년이고 그 다음 하루는 또 10억 년이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조그만 아이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줄 텐데, 여기 의진이도 와 있고 한데 읽을 때 아 여기 하루는 100억 년이고 이렇게 읽겠냔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니죠. 그렇게 읽지 않죠. 아이들이 어떻게, 예, 하루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의 하루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하루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루는 긴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 긴 기간은 10만 년도 될 수 있고 10억 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일들이 뭐 서울대 무슨 천문학과에 있는 무슨 교수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교수 말을 듣고 다 우르르 쫓아가고,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6일 동안에 온 우주공간의 모든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래야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우리 몸을 호련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긴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냐? 학교 갔더니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진화론을 배우니까 200억 년이 됐다 그러고 우주가. 아, 근데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은 6천년밖에 안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매칭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 하루는 20억 년이라 그러고 뭐 30억 년이라 그러고 이렇게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문법적인 해석, 정상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그의 시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모세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그게 어디서 창세기 1장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진짜 24시간 하루 그거 6번을 사용해서 모든 걸 만드셨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위컴이라고 하는 유명한 창조론 이런 그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날, 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앞에 숫자가 붙으면 one day, two days 이렇게 숫자가 붙으면 그것은 항상 24시간의 날을 가리킨다. 구약에만 데이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second day, first day, day 이렇게 앞에 뭐가 붙은 그런 말이 200군데 정도 나오는데 모두가 다 뭐냐? 24시간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의 날들, days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 한 700번이 나옵니다. 항상 24시간의 날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가서 보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라 하니까 어떻게 6일 동안 돌잖아요. 6 days 돌잖아요. 여러분 그게 10억 년이면 60억 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60억 년을. 그렇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데 이게 30억 년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창세기 6일이 긴 기간의 6일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긴 기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긴 기간을 6번 일하고 마지막에서 긴 기간 동안 쉬었다가 또 긴 기간 동안 6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는 긴 기간의 6일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출애굽기에는 그냥 짧은 24시간의 그런 하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고 여러분 그때 아유 나는 그냥 천년으로 해서 6천년이라고 그 다음에 하루는 또 천년에서 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24시간 그렇죠? 그걸 6번 일하고 하루 쉬고 24시간 6번 일하고 하루 쉬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대로 이거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대로 어떻게 7일 동안에 이루어진 그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인간 모두에게 지금 전달이 돼서 심지어 믿지 않는 불교로 다니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게 유니버설한 그와 같은 그 법칙이 돼서 온 세상 우주공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진화론이 득세하기 전까지는 지금부터 150년 전만 해도 나는 성경을 좀 읽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런 사람 다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24시간의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쉬셨다 이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 모세 오경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대인들은 거기 나와 있는 6일과 그 다음에 하루 일곱째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겠나? 여러분이 요세푸스의 그런 책,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라고는 요세푸스의 그 책을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6일이라고 그 다음에 하루 하나님이 쉬신 거 지금 똑같은 24시간에 그걸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세푸스가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역사 체계를 가서 보면 정확하게 온 우주구를 만들어진 게 언제쯤 됐어요? 6천년 전쯤에 됐다고 유대인들이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그게 정상적인 해석이고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취해야 될 그와 같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그래요. 969년 그럼 969에다 곱하기 365 뭐 해갖고 그래갖고 여러분 하루가 10억 년이라 그러면 무드셀라가 자그마히 얼마를 살았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천살까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수명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년 왕국이 되면 다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서 나무의 수명같이 천살까지 이렇게 늘어난다. 이사야서 65장 2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돼?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자, 두 번째 테스트.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이제 1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11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 인도하고 천년 왕국의 일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땅에 충만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이와 같은 때가 이 지구상에 이제 임하게 된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돼요? 여기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게. 그렇죠? 저와 같은 때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때가 진짜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가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동물원에 한번 가봐라. 젤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사자를 본 적이 있나?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이와 같은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어떤 부모가 독사하고 같이 놀라고 아이 보러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대다수 개신교 특히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런 구절만 나오면 다 어떻게 해요? 상징이다. 이거는 진짜 사자 아니고 진짜 표범 아니고 진짜 어린아이 아니고 진짜 독사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스프롤 등이 만든 새 제네바 성경 종교개혁 개혁주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또 미국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 이제 보는 톰슨 주석 성경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이런 그 주석학자로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역시 이제 칼빈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면 다 영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짐승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호세아서 2장 18절,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지 않습니다. 자, 이런데 보면은 들짐승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육식하던 그런 그 짐승이 이제 초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공간 안에서 상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치거나 멸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메시아 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들짐승을 그냥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자의 위험, 그 다음에 독사의 위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에 이와 같은 위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짐승들을 만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네바 성경 이런데 그 추석 성경에 가면은 이 짐승들이 진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짐승이다. 젤러 이야기가, 그럼 왜 창세기 1장의 짐승은 진짜 짐승이고 여기 이사야서 11장의 짐승은 왜 상징적인 짐승이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는 상징적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냐. 답은 간단한 거예요. 칼빈이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무천년설이 돼야 되거든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교회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교황이든 뭐 칼빈이든 누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이와 같은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이 때가 바로 왕국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짐승이 나오고 해서 상하거나 해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이런 모든 거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man-made 시스템, 사람이 만들어오는 해석 체계입니다. 그냥 우리는 갖다 버리면 돼요. 이런 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왜요?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요, 쭉 나오면서 10절에 그날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들의 길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가 베푸는 그런 안식이 영화로운 그런 안식이 되는데, 천년왕국의 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사야서 11장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되면 아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고 표범과 독사와 곰과 아이들과 이 모든 것이 같이 놀아도 상하거나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이런 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테스트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기간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섯 번이나 분명하게 2절에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건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천년 천년 천년에서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그만치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천년왕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다시 복원이 되는 때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이와 같은 그 왕국을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때, 이런 그 아름다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기간, 메시아가 다스린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섯 차례나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경 신자라고 하면 그럼 저 메시아 왕국은 몇 년 지속이 된다고 믿어야 돼요? 천년 지속이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야지 상징이다, 긴 기간이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천주교인들 또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을 부인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천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된 교회시대 전체 기간 아니면 긴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이 천년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렇죠? 마귀를 구덩이에 가두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뭐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질 않잖아요. 이 말은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이고 왕국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이미 결박되어 있다. 사탄이 이미 결박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박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 있는 것처럼 천년 동안 결박이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니 이거 모든 거 파급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결박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저 미국마저도 마귀에게 다 넘어가고, 그렇죠?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부정투표가 일어나고 그래도 꼼짝 못하는 저런 지경에까지 가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일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간에 마귀가 결박이 되어 있다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20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그 천년이 다 차니까, 만기가 되니까, 엑스파이어가 되니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서 또 여러 가지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럼 교회 시대가 다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데 그럼 언제 도대체 사탄이 석방이 되느냐?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시스템을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왕국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혁성경 이런 데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우리 킹잼 성경 이런 데 가서 이제 보시면은 침례자 요한이 와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유대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예, 그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 반 동안 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에 3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해서 하늘의 왕국 세워지는 게 예수님 재림의 때로 넘겨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데 이 왕국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 어떻게 성경의 핵심 주제를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개혁신학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다. 이거는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리교도 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다 영해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상한 칼빈주의자가 이제 미국에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존 맥아더입니다. 이분이 이제 칼빈주의를 하는 그런 분인데 칼빈주의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반드시 전천년설을 믿어야 되고 환란전 휴거를 믿어야 되고 천년왕국 있다는 걸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분이 이 맥아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나머지 5대 강령 이런 건 믿는데 나머지 거는 칼빈을 안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칼빈주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격하면서 나오는 분이 맥아더입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PPT에 나와요? 왜 저 무지개만 계속 나와요? 예. 자, 미래 일들의 개요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맥아더가 이야기하는 거 하겠습니다. 자,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날 때 돼서 7년 환란기 그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 그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과 제가 그냥 요한계시록 그냥 쭉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 구조로 이거 벗어나면은 그거는 성경 달리 있는 거예요. 이 구조입니다. 가서 보면. 자, 그래서 맥아더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여기 맥아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Amill is wrong.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잘못됐다. 장로교의 핵심이 무천년설인데, 그렇죠? 예, 여기 아밀레니얼리즘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맥아더 목사님이. 그 다음 거 가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존 메가더 뭐라고 썼냐? Why every Calvinist should be a pre-millennialist. 이렇게 되면서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반드시 전천년주의자가 돼야 된다. 무천년 아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외치는 분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왜 그래요? 솔직하게 성경을 읽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메가더 목사님은 아까 창세기도 그대로 읽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그대로 읽고, 이사야서도 그대로 읽고, 다만 뭐만 하냐? 칼빈의 5대 강력만 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저와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로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천년 동안 마귀가 갇혀있는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 정동수 목사 치고 천년왕국, 정동수 목사 천년왕국 이렇게 치면은 한 10개 정도 영상이 뜹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한 그 영상이 뜨니까 여러분께서 가서 찾아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예언의 말씀을 담은 책은 다니엘서고 신약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이라는 그런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먼저 1260일,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 성경의 예언은 30일을 단위로 이렇게 한 달을 구성하기 때문에 1260일 나누기 이제 30 하면은 42달. 그거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는 아예 42달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60일, 그 다음에 42달, 다니엘서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한때, 두때, 반때. 여기 나오는 때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게 년이라고, 1년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3년 반, 그렇죠? 이게 42달, 1260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나오는데 그 7년 환란기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72례를 설명하면서 거기 나오는 이례,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이잖아요. 그 490에 그 하루 그게 년을 이야기한다. 그게 490년인데 맨 마지막에 한 일에 7일 동안에 그것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근데 그 7일이 그러니까 뭐예요? 7년이 돼서.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게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언약을 맺고, 근데 그 일의 한중간에 반이 되니까 얼마나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고 거룩한 곳 성전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머지 한 일의 7년의 반쪽이 3년 반, 그 3년 반이 1260일 42달, 이게 요한계시록 다니엘에 그냥 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네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3년 반을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기 후반부,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환란기는 3년 반이고, 그렇죠, 반 이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42달이고 1260일이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휴거를 받습니다. 휴거를 받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성경이 돼 있다. 이거를 메가더 목사님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7장도 이제 읽었는데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거기 가 보면 이제 9장 그 내용이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저 유다 땅, 지금 저 있는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고, 이 안에서 짐승의 희생 예물이 이제 바쳐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믿지 않는 분들, 즉 칼빈주의자들은 천년 왕국 그 성전에서 사독 계열의 이제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 이런 일이 성경에 분명히 다시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 그 희생 예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 때 짐승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천년왕국 때 제사장이 존재하고 천년왕국 때 레위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에스겔서 40에서 48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분명하게 천년왕국 성전에서 사람들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43장 19절에서 27절을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60장 7절, 스가랴서 14장 16에서 21절 이런 데 가면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장막절을 심지어 이방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때에는 장막절을 지키고, 예,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 시스템에 딱 박혀서 예수님이 단번속죄 그 희생을 드렸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앞뒤 문맥에 따라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예, 그리고는 영애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40장, 41장, 42장 가서 보면 모든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높이는 얼마라고 어떻게 하라, 모든 규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읽으면 아, 성막은 이 치수로 해야 돼. 성막은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솔로몬 성전이 나와요. 거기도 다 규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규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땅들에 대한 그런 규격,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출애굽기의 성막, 그 다음에 열왕기상의 성전은 있는 그대로 믿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건 그건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컨시스턴트한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런 잣대를 사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될 거는 왜 어디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고 어디서는 영적인 해석을 취하고 도대체 왜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렇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성경 해석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천년 왕국의 때 짐승 희생을 드리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짐승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희생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영구히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 지킬 때마다 속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단번 속죄를 이루셨어요. 더 이상 짐승의 희생의 피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의 희생은 뭐냐? 기념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라고 하는 거지, 그 짐승의 희생이 백성의 죄들을 속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역시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 치시고 정동수 목사 치시고 천년왕국 짐승 희생 이렇게만 치시면은, 그러면 왜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미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제 이름 치시고 천년왕국 짐승 희생 제사 아니면 짐승 희생까지만 치면 바로 그 영상이 이제 떠오를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천년왕국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7장 읽었는데 47장 가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성전의 동쪽에서 저 물이 나오는 저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밑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에서 물이 나와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 사막을 쭉 흘러갖고 그래갖고 이쪽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오른쪽에 가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가 짜고 이렇게 소금이 많고 그래갖고 전혀 생명체가 살지 못하잖아요. 저 강물이 쭉 흘러들어가고 그 물을 변화시켜서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저 왼쪽에 가면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를 대해라 부르잖아요. 대해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살고 있듯이 맨 마지막 때 저렇게 천년왕국처럼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가서 이 사해바다를 살려놓으면 사해바다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물고기가 많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엔게디 뭐 이런 지역에 어부들이 나타나서 물고기를 잡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10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저 가운데 있는 게 여기 성전입니다. 이 밑바닥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동쪽이에요. 이번에는 저 위쪽이 지중해 서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동쪽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한 거고 스가랴서 14장을 가서 보면 서쪽으로도 흘러가요. 이 물이 어디로 지중해 쪽으로도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은 이제 사해 쪽으로 반은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또 어디에도 나오냐?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도 나와요. 주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자, 이 강은 시편 46편 4절에도 나옵니다. 46편 4절.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강이. 자, 그럼 이 강의 묘사를 보면 지역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엔게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서 천큐비, 그 다음에 천큐비, 천큐비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길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깊이도 나오고 사해 바다도 나오고 사해가 짜다고 해서 그 소금도 나오고 모든 게 거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치유가 돼서 살게 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고기가 많이 사니까 어부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야 돼? 이건 진짜 강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그런 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 웃었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다. 물속에 푹 빠졌다 오는 그 침례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의 역사래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는 교회의 역사, 이 생명수가 흘러가서 사람들 구원받는 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또 어떤 분들은 깊이가 요만큼 했다가 무릎에 차고 뭐 해서 높아지니까 이게 영적인 그 성장,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진짜 강이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의 강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만 명이 해석하라면 만 명이 다 다른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맨 마지막 천년 왕국의 때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니까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그런 강처럼 실제적인 그런 강이 저기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와서 사막을 다 변화시키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바다가 뭐예요? 사해잖아요. 그 사해마저 변화시켜서 물고기들이 다 살아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를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건데 이런 모든 걸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주의 집에서 나오는데 성전이 있다는 걸 다 부인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의 성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도 부인하고 강도 부인하고 짐승 희생제사도 부인하고 이게 있는 그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이거대로 믿으면 칼빈의 시스템이 다 무너져버리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젤러가 젤로가 편지를 보냈어요. 게리 데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이 에스겔서 41장의 강의 도대체 뭡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복음의 강의다 뭐 어쩌고 영애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47장의 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점잖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젤러가 이제 물었어요. 그분에게 이런 강의 역사적으로 언제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게리 데마라는 분이 길게 편지를 썼어요. 핵심은 뭐냐, 에스겔 47장의 강은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다 성취가 된 그 강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면 생명의 강이 흘러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이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젤러가 이렇게 해서 이건 아주 천형적인 칼빈주의자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강이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생명의 강이심을 인정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에스겔서 41장의 강은 아닙니다. 맞죠?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강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에스겔서 41장에 나오는 그 강은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사해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어떤 도시를 흘러가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멸절시켰던 그런 그 도시들 다시 부활시키고 사람이 살 수 있게, 짐승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바다 사해까지 다 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도로 이와 같은 강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테스트는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범위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성경 가서 보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요한복음 6장 3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 그랬는데 이 생명의 빵이 누구에게 생명을 주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죽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의 확증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대성물.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모든 사람, 로마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임했듯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 그렇죠? 심지어 이 모든 사람에 어떤 사람도 포함되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포함이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단자들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젤러가 이제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의미하시느냐, 여기 모든 사람이나 정말 모든 사람이냐, 그렇죠? 온 세상이라면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학에 따라 이런 명백한 말씀들을 거부하고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 성경과 다르면은 단호하게 그걸 배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1초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영국에는 유명한 서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과 같은 그 성경신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아 여기 이걸 모든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된 거예요. 아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돼 있는데 칼빈주의에 갔더니 모든 부류를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이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 그대로 좀 믿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은 진짜 모든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진짜 모든인가 아니면 조금 모든인가 이걸 생각하며 읽으면은 이게 성경 어떻게 읽겠어요? 이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성경 찬송가도 많이 지은 호라시오스 보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호라시오스 보나 이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만 합니다. 모든이라 그러면 모든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 이런 한 분 중에 유명한 분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1615년부터 1691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이분은 청교도 이런 거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리차드 백스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하면서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거든요. 그 부인하는 이유는 뭐냐? 칼빈이 가르쳐 놓은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 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지지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은 진짜 모든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천국에 들어갔도록 미리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지와 없이 지옥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려고 유기하려고 그들을 따로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이렇게 나오면 이 모든이 여기 모든만 얘기한 이 사람들 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저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은 man-made system,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단호하게 칼빈을 버리고 성경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단호하게 칼빈주의를 버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든을 모든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주의를 하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같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천주교회가 1500년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을 속였고 또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하면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와 같은 그 신정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와 같은 철권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어거신의 그 신학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가서 보면 구약시대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는 일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신약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이렇게 세 부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연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스타디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해석의 핵심은 뭐냐?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저도 똑같이 해석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단마다 교파마다 사람마다 목사마다 이게 다 다른 방식으로 읽게 되면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이건 성경 해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바로 해석을 해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좋은 거 나오면 아멘 그러고, 그렇죠? 여기서 나쁜 거 나오면 저건 저 이스라엘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이렇게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성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해석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한 청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인생에서 행복을 얻는 그런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잠언 3장 4절에서 6절.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신다. 이게 성경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너 자신의 명철이 뭐야? 내가 깨닫는 거,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이다, 무슨 교단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철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 방법이나 뭐 사람이 만들어준 거,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사실을 인정을 하면,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행로들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